VOA 세계뉴스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담화에서 21일 미국의 사촉 밑에 유엔 안보리가 우리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발사를 걸고 드는 공개회의라는 것을 벌려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이 분주히 벌려놓고 있는 위험성이 짙은 군사연습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반독무리들의 이러한 망동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면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를 시비질하는 데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는 전날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열고 미국이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힌 다음 날 나온 것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63차례에 걸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가 단합된 안보리로서 대응할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미사일이 발사돼야 하느냐며 안보리의 추가 대북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폴란드와 독일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지역에 독일이 지원하는 요격미사일 체계를 추가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독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패트리엇 발사대를 배치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패트리엇 방공체계의 버전과 그것들이 얼마나 빨리 도착할 것이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배치돼 있을 것인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폴란드의 영공안보를 위해 우리의 유로파이터 전투기와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독일의 이번 합의는 지난 15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동쪽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져 민간인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터키 정부는 쿠르드 민병대가 어제 시리아 북부에서 박격포 공격을 가해 자국민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술레이만 소일루 터키 내무장관은 박격포 여러 발이 터키 가지안테프 지방의 국경 지역을 타격해 어린이 한 명과 교사 한 명이 숨지고 적어도 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터키군이 이번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 안보 담당 고위 관리는 터키 전투기들이 시리아 북부의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터키는 20일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민병대 기지를 공습해 89개 목표물을 파괴한 바 있습니다. 터키와 쿠르드 민병대 간의 최근 군사적 충돌은 지난 13일 터키 이스탄불의 번화가 이스티크랄 에비뉴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로 6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치면서 계속되었습니다. 터키 당국은 현장에서 체포한 여성 용의자가 쿠르드족 무장세력에게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폭발과 관련해 쿠르드 노동자당과 쿠르드 민병대를 비난했고 쿠르드 노동자당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시리아의 파트너들에게 공격이나 갈등 고조 행위를 그만둘 것을 촉구한 바와 같이 터키에도 그 같은 작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이란 보안군이 이란 서부 쿠르드족 밀집 지역에서 시위대에 중화기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가해 13명이 숨졌다고 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헝가우는 이란군이 지난 20일에서 21일 사이 피란샤르, 마리반, 자바루드 등의 도시를 폭격했다며 실탄 사격과 중화기로 추정되는 소리가 담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4시간 동안 자바루드에서 7명, 피란샤르에서 4명 등 13명이 지역 보안군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서부와 북서쪽의 쿠르드족 거주지역은 지난 9월 마흐사 아미니 씨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한 뒤 반정부 시위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21일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이 미국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오전까지 비 또는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였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이 아닌 미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2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지난 17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일본 해안선에서 12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낙하한 것으로 널리 보도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blatant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올해 8번째 ICBM 발사이자 2022년 전례 없이 이뤄진 6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 한 부분이며 이는 북한의 연간 최고 발사 기록인 25발보다 2.5배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에 대해 북한이 63차례에 걸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단합된 안보리로서 대응할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미사일이 발사돼야 하느냐며 안보리의 추가 대북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How many more missiles must get launched before we respond as a unified council?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은 너무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고 행동해 왔다며 안보리의 대응이나 보복 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유는 간단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두 개의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에 권한을 부여하고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에 북한의 추가 ICBM 도발에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이 조항을 근거로 당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5월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은 새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 성명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안보리가 북한의 위험한 수사와 불안정한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은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offer another opportunity for the council to hold the DPRK.
그러면서 안보리는 지난 5월 표결에 붙인 것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추구해야 하지만 한 걸음 진전한다는 차원에서 3월 24일 감행된 북한의 ICBM 발사에 의장 성명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힌 다른 이사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안보리 모든 이사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진전을 억제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밝혔습니다. 로즈머리 디칼로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유엔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디칼로 사무차장은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달 들어 두 번째인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추구와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심각한 긴장 고조 상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나율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북한의 계속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불안하다며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되새긴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he DPRK's continued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deeply.
율 대사는 따라서 안보리가 계속 침묵하는 건 유감스럽다며 안보리가 북한의 긴장 고조 행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나 누세이베 유엔 주재 아랍에미리트 대사는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힘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규정했지만 이는 긴장 고조와 불안정을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의 절박한 필요를 해소하는 대신 제한적이고 귀중한 재원을 군사 자금에 쏟아붓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PRK framed this latest ballistic missile launch as a signal projecting strength.
그러면서 이런 행보를 바꿀 시간은 여전히 있다며 지금은 자제와 건설적인 관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영국과 프랑스, 알바니아,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은 추가 대북 조치에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미국의 의장 성명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관련국 자격으로 참가해 안보리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안보리 두 개 이사국, 즉 중국과 러시아가 새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이후 북한은 4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397호엔 북한이 추가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정지 후 반입 허용량을 기존보다 더 줄인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시간에 김이희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 ICBM의 추정 사거리가 15,000km에 이른다며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위협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however, calculations based on the flight trajectory indicate that the estimated
아프리카와 유럽 전역, 뉴욕을 포함한 북미 전역, 아프리카 모든 국가, 심지어 남미 일부 지역까지 북한의 불법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사거리에 놓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시칸의 대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의 위협은 영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국제사회 전체를 인질로 삼는 것을 허용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 책임을 미국 정부에 돌렸습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이 하루빨리 결단하고 성의를 보이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을 내놓는 것은 물론 북한의 정당한 우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형식적인 대화를 실질적인 대화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美国应采取主动展现诚意.
그러면서 당사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과정에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동시에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진 대사는 이날 약 4분간 중국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거나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미국의 적대적 활동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거듭된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해온 서방 국가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다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대화의 기회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미국이 제안한 의장 성명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곧바로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의장 성명을 추진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장 성명은 상임 이사국 반대 없이 전체 이사국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의장 성명은 언론 성명보다는 수위가 높은 대응으로 인식되지만 두 성명 모두 강제력을 갖는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최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장 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2년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발사를 의장 명의로 규탄했으며 2010년과 2009년엔 각각 한국 천안함 폭짐과 광명성 2호 발사 등의 의장 성명을 냈습니다. 이날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등 14개 나라는 회의장 밖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나라는 현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아일랜드, 인도,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와 내년 안보리 이사국으로 선출된 일본, 에콰도르, 몰타, 스위스, 그리고 관련국인 한국과 호주 등입니다. 14개 나라는 공동 성명에서 북한을 비난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을 단합된 목소리로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보도자료에서 셔먼 부장관이 오늘 11월 18일 감행된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조현동 한국외교부 제1차관,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자 전화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장관과 한일 외교차관은 영내와 세계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이것이 긴장을 고조시켜온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공격적인 언행 중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라는 데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3국 차관들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갈수록 위험해지는 행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셔먼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이고 뻔뻔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책임을 묻는데 국제사회가 단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한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신 지속적이고 진지한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절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과 유럽연합 외교 고위 대표가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이 11월 18일 실시한 뻔뻔한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북한에 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또 다른 노골적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모한 행동은 지속되고 있는 핵활동의 증거와 함께 핵과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은 영내 안정을 더욱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CBM뿐만 아니라 올해 북한이 실시한 수십 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는 세계적 비확산 노력을 저해하며 역내 민간 항공기와 선박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행 핵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 하에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 또는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은 북한이 이른 시일 내 NPT에 복귀하고 NPT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법적 의무들을 충실히 따르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북한의 행동이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의 필요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들의 유엔 안보리 조치와 대북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따른 위협을 긴급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G7이 일본, 한국과 완전히 연대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 일본, 한국이 반복해서 제기하는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미사일 개발에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자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데 써야 할 자원을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용함으로써 이미 끔찍한 자국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도 19일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EU는 성명에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북한의 11월 18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EU는 위험하고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살상 무기를 탑재할 위협적 수단을 개발하는 북한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은 모든 나라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NPT 체제 하에서 현재든 앞으로든 절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히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EU 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점증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일본, 한국과 함께 연대하며 북한이 주변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싱가포르와 스웨덴에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의 도발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고 스웨덴은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미북 정상회담을 주최했던 싱가포르 정부가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은 21일 VOA에 이같이 밝히고 올해 북한의 수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 위험한 도발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그것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북한이 모든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우리의 오랜 촉구를 반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현지 시간으로 17일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미한일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해 군사적 대응이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하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다음 날인 18일에는 ICBM 한 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유럽 국가 스웨덴 정부도 21일 VOA에 북한의 지난 18일 ICBM 발사를 비판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앞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1973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뒤 1975년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한 나라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미북 대화의 진전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2019년 10월에는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을 중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스웨덴 외무부는 국제 다자기구 참여를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과 관여를 넓혀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은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등 인도태평양 영내 문제 어떤 관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인도태평양은 특히 이 지역과의 광범위한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스웨덴에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열린 해상교통로 촉진을 포함한 많은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유럽연합 이후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EU 관여 확대를 지원하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초청국으로서 스웨덴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규 및 기존 파트너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 간 도전과 공동 안보 이익을 해결하겠다는 나토의 전략 개념에 명시된 포부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7이 요격시험에 처음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L-7으로 표정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 발사를 비공개로 진행해 성공했습니다. L-7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에서 60km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데 L-7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승부를 방어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와 고도 15에서 40km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언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등과 함께 다층적 방어체계가 구축됩니다. 한국군은 추가 시험 발사와 평가를 거쳐 2024년 말까지 SM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 양산에 들어가 2027에서 2028년 사이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일 미국 대사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는 21일 일본 외국특파원협회 주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hina can play a very significant role because what North Korea is doing as it relates to both ROK and Japan, America's
이메뉴엘 대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억지력과 안보 수준이 앞으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아직 최대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would say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president has indicated he's ready for negotiations with the DPRK, but he's also committed to the security.
이메뉴엘 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아시아의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전념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한편 미국과 동맹들 간 반도체 분야 협력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뒤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의 참여를 촉구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메뉴엘 대사는 미국은 일본 기업들과 동맹인 일본의 기여를 존중하며 한국과 타이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spects the contributions that our ally and the companies that make up Japan's economy contribute. That's also true for the ROK and that's also true for
동맹과 함께 협력해서 전환과 구조조정을 이룰 것이지만 경제의 규모와 미국의 기술력을 감안할 때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방식은 규칙을 지키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나라에 우리 모두를 너무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이날 중국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2015년 중국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 후 희토류 수출에 제한을 둔 사실을 언급하며 호주, 한국, 리투아니아 등에도 경제적 강압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견을 보일 때도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보복했으며 한국 단체 관광을 제한하고 한국 대중문화를 금지하는 조치도 내렸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 부통령이 재임 당시 직접 북한을 상대로 강경한 정책을 펼쳤던 내용을 소개하면서 최대 압박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도발에 다시 나서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평화는 힙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북한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었다며 이를 통해 평화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시니어 나를 도와주소서에서 자신이 직접 상당 부분 관여했던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최대 압박은 효과적이었다. 위협에 대응해 화염과 분노라는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효과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협상장에 나왔고 우리가 재임하는 동안 미사일 시험과 핵 위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 김정은은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발과 위협의 옛 행태로 돌아갔다며 나약함은 악을 일으키며 우리 정부는 평화가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과거 미국 정부들이 김씨 독재 정권과 기다림과 희망의 게임을 했다며 북한의 핵 야욕을 다루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외교적 만남을 가지며 합의를 이뤘지만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강력한 제재, 트럼프 대통령의 거칠고 충격적인 화염과 분노 언급, 평창 올림픽 당시 미국의 강경한 태도 등이 모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이었고 이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 8월 북한의 위협적 언사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위협이 수개월간 지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북한이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상기시키며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국과 대화할 때 거친 말을 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그는 적국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뜻을 전달하는 법을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한했을 때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자국민에 대한 야만적 대우를 전 세계가 잊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방한 당시 북한이 폭침한 천안함을 기리는 기념관을 방문했고 북한 억류 중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와 함께 탈북민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전후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측 고위 대표단과 마주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한국의 재통일이었고 따라서 내가 김정은의 여동생과 김영남과 관여하도록 열성을 보였다고 펜스 전 대통령은 회고했습니다. 2018년 2월 9일 열린 평창올림픽 환영 리셉션의 헤드테이블에 펜스 전 부통령 부부와 김여정, 김영남의 자리가 함께 마련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영남과 나의 만남을 정중하게 강요하려는 것이 분명했고 성사된다면 북한의 아주 큰 상징적인 승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신은 리셉션장에서 모든 귀빈과 악수하고 바로 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올림픽 개막식장 귀빈석에서도 김여정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자신의 왼편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 오른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가 앉았다며 미한일이 단결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선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뒤쪽 줄 오른편에 김정은 여동생이 앉았지만 그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자신의 방한 당시 북한 정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만남을 제안해 2018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양측이 만나기로 했지만 예정 시간 2시간 전에 북한 측이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며 만나지 않겠다고 해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과 공개적으로 악수를 할 마음은 없었지만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말이 있다면 들어볼 의향이 있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제1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기 전 김영철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의 소회도 밝혔습니다. 김영철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김영철은 북한의 전 정보수장이자 북한군 장성이었다며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 서 있었고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 초상화 아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 찍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 장소에 열광하지 않았다며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독재자 중 한 명의 신복이 독립선언서 작성자인 토머스 제퍼슨의 그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한 부조화를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이 신성한 장소는 아니지만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 등 미국을 대표하는 가치에 맞는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을 백악관에서 환영했는지, 왜 김정은의 모욕과 위협에도 많은 힘과 시간을 들여 대북 외교를 모색했는지 이해했다며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왕조가 통치하는 억압적인 강제 수용소 국가인 북한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일부 성과를 냈다며 김정은이 이론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와이 펄하버 히컴 합동기지에서 열린 미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 자신의 직접 유해를 맞았다며 한국전에 참전했던 자신의 아버지를 봉환식 내내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부통령 임기 중 그 순간을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 아버지 에드워드 펜스는 한국전에 소위로 참전했고 폭차필 전투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동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017년 4월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서울에 걸린 환영 플래카드에 에드 펜스,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는 문구를 보고 눈물을 참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당시 방한 중 비무장지대 DMZ를 찾았을 때 비밀 경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군이 보이는 군사 분계선 가까이로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그곳에 메시지를 보내러 갔으며 북한인들이 내 얼굴을 보길 바랬다며 중무장한 북한군이 시야에 있었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당초 계획은 자유의 집 속 방탄유리 뒤에서 브리핑을 받는 것이었다며 수십 년간의 전략적 인내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잔인함, 핵 야욕과 도발의 시간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펜스 전 부통령은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북단 오울렛 초소를 방문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가족과 백악관에서 만나 즉각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지옥을 경험했다며 오바마 정부 당시 국무부는 그들에게 조용히 있을 것을 권고하며 오토의 이야기로 북한 정부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 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과거 모든 미국 정부들이 취한 접근법인데 미국 정부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길 바라며 북한 정부에 굽실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5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워싱턴 DC 인근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직접 맞이한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건넨 카드에 부통령님, 우리를 고국에 데려오는 데 있어 당신의 역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말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성경 구절이 써 있었다며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회고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지를 보이면 실질적 성과가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비핵화에 관심이 없는 북한의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단계별 시나리오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전향적이며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21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을 돕고 한반도 평화에 근본적인 장애물을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진정한 바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핵화가 대북 목표라는 점이 이전 정부보다 더욱 확고히 드러난 점도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1일 지난 5월과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한 대북정책 설명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초기 조치와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세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는 비핵화 협상 초기에는 한반도 지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가동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미북 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린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의지만 있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자는 이는 북한이 최종 단계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의지를 보인다면 조율되고 실용적인 미국의 대북 접근과 결합되는 대담하고 포괄적인 계획이고 인도적 지원의 전체 스펙트럼과 북한 정권이 관여할 수 있는 외교 개혁까지 효과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첫 관문이 북한의 호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그 계획의 궁극적인 실효성 여부를 떠나 한국 정부가 협상과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첫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한국 정부의 계획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여석자는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담대한 구상이 실용적 구상이 되기 위해서는 비핵화로 바로 가는 대신 더 세부적인 단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re just holding out there a third stage of being denuclearization. Really, no, North Korea doesn't want to have that discussion right now. They may be willing to have a discussion about a freeze. But denuclearization is way down the line for them right now.
북한은 담대한 구상의 세 단계 이행 조치에는 관심이 없으며 동결과 관련한 논의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스 국장에 따라서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군사 도발과 확산 활동을 중단하면 어느 정도 제재 완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동결에서 비핵화를 향한 잠정적 조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퀸시 연구소의 제임스 박 동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은 구체적인 상응 조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올해 미한 양국이 연합훈련과 군사공조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위협적인 신호를 적극적으로 보내왔다면서 단순히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말로는 북한이 외교적 관여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면 반대급부로 제시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박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유인책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목표인 북한을 설득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들어 북한은 한반도를 지배하고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시한다는 미래 비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한국이 아무리 긍정적인 유인책을 내놓아도 이를 바꿀 수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또 미한일 3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가 북한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군축을 시작하는 협상은 북한에게 핵 보유국 인정 빌미만 줄 것이라고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새롭고 구체적이며 유연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문제는 북한의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curtailed and canceled military exercises for 4 years. We've provided security guarantees, over 30 security guarantees, et cetera, et cetera. So, there's not a lot of optimism.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 4년간 미한 군사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됐고 30여 개의 안전보장 조치를 취한 점을 지적하며 하지만 이후에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화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공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조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를 냉전 시대 소련에 비유하며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continue our comprehensive integrated strategy of continuing to seek diplomacy. Continuing to maintain and augment our deterrence and defense capabilities.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외교를 모색하고 억제력과 국방력을 강화 유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미국과 국제법을 보다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포괄적인 통합 전략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성환 거부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을 계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공화양당의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송환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당국이 2021년 7월 50명으로 추정되는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송환을 조율했고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감금, 강제노동, 처형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탈북민과 북한 국경 내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수는 63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229명이었던 2020년과 1047명을 기록했던 2019년에 비해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탈북민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 국경 조치가 탈북민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결의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할 것을 의무화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에 파견된 2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하는 마감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폭력적인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탈북민 중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탈북 녀석은 인신매매와 저임금의 강제노동에 계속 취약한 상태라며 중국 정부는 이들을 인신매매와 폭력 피해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고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송환 거부뿐만 아니라 이들 노동자, 특히 여성에 대해 계속되는 착취에 주목하며 중국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최하위 3등급 국가로 계속 지정할 것을 의원들과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이런 지정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된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110조항에 기술된 정부 지원의 강제노동 문제를 다루는 조치를 발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 업체와 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제재 대상에 올리며 국무부의 담당 부처는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북한 정부의 해외 자금 조달 계획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단속 작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도 촉구하면서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협력해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 증진과 관련해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에게 합법적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을 떠난 이유와 상관없이 본국 송환 시 처형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보호해야 하는 현장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 남성과 결혼하거나 중국 남성과 아이를 가진 북한 여성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해 자녀들이 교육과 기타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매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북한 서해 일대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접선 행위가 계속 포착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당 선박의 출항지와 거래품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적지가 북한 영해인 만큼 환적을 근절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북한 서해 초도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BOA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은 이 일대에서 환적 의심 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초도 인근 해상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BOA의 보도를 받으며 이 현상은 전문가 패널의 최신 보고서가 다룬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제재 회피의 중요한 매개체라며 대중이 이를 계속 보도록 하는 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29건의 환적 의심 사례를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펜튼보크 조정관은 이런 종류의 활동이 북한 영해에서 일어날 땐 이것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은 타이완 인근 해상 등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았지만 최근 들어선 북한 남포항의 입국격인 초도 인근 해상에서 환적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이 지점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밝혔었습니다. 펜튼보크 조정관은 이러한 관행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에 따라 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이 출항한 나라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펜튼보크 조정관은 초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사례가 북한 선박 간 환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이들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오전까지 비 또는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를 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 12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4도, 낮 12도, 양덕 아침 4도, 낮 11도, 구성 아침 2도, 낮 1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9도, 희천 아침 2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오후 다시 흐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6도, 낮 14도, 개성 아침 7도, 낮 15도, 신계 아침 6도, 낮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6도, 낮 12도, 장전 아침 8도, 낮 14도, 평강 아침 5도, 낮 1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5도, 낮 12도, 김책 아침 5도, 낮 10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를 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5m를 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1m를 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브이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국방수장이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타이완 문제 등 양국과 지역의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웨이 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별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웨이 부장에게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기존 결의를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타이완과 중국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양안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군용기들의 위험한 행동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속해서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웨이 부장은 현재 중미 관계가 직면한 국면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중국은 양국의 군 관계 발전을 중시하지만 미국은 반드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고 중미 관계에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데드라인이라며 타이완은 중국의 타이완이고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오스틴 장관과 웨이 부장이 타이완 문제를 장시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의 우주군 사령부가 오늘 공식 창설됩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어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오늘 오후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우주군은 미 본토에 대한 우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2월 공군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이후 인공위성의 적외선 센서 등을 통한 우주기반 미사일 추적체제를 이용해 세계 각국의 미사일 발사를 감시 및 추적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령부 창설은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오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산하 조직으로 태평양 육군, 태평양 함대, 태평양 공군, 태평양 해병대 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이번 출범식을 통해 우주군 사령부가 추가됩니다. 미 우주군 예하부대가 지역사령부 산하에 창설되는 것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최초입니다. 폴란드와 독일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지역에 독일이 지원하는 요격미사일 체계를 추가 배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독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패트리엇 발사대를 배치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공체계의 버전과 그것들이 얼마나 빨리 도착할 것인지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배치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틴의 람브레이트 독일 국방장관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폴란드의 영공 안보를 위해 우리의 유로파이터 전투기와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독일의 이번 합의는 지난 15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동쪽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져 민간인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올겨울 전력난 등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했습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 담당 국장은 어제 성명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관 시설의 절반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며 이는 이미 보건체계와 사람들의 건강에 연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의료시설 수백 곳이 전력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클루게 국장은 9개월 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의료시설에 대한 703건의 공격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국제인도주의 규범과 전쟁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겨울은 수백만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루게 국장은 또 이번 겨울은 우크라이나 보건체계와 국민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국제사회와 그들의 약속에도 상당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의에서 영상연설을 통해 19일과 20일 폭격 피해를 입은 자포리자 원전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핵시설 파괴로부터 보장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모든 나라가 우리의 핵시설에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